잠언 9장 10절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오신 강사님은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뒤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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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와,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네. 오늘 저는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의거한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하겠다고요? 선택의 원리요. 선택의 원리. 아, 처음부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온 것이 맞구나.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닮은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갈 겁니다. 제가 오늘 뭘 하든지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선택의 원리를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의 결과가 그 다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는 선택을 참 잘해서 세상 말로 그거 덕보고 산다. 좋은 영향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어떤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 그런 거 없으셨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오늘 그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잡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무슨 원리요? 선택의 원리를 하는데 잠언이라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화면을 몇 개 좀 띄워서 설명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뭐 다 못 적고 기억 못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뭐 이 자료 다 교회 드린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교회 말씀하시면 또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이라는 책이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유명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이면 읽는다 해서 유명하죠. 잠언은 구조가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언의 구조의 의도를 주님의 뜻을 담아서 잠언이란 책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서론이 1장부터 9장, 본론이 10장에서 29장, 결론이 30장, 31장입니다. 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아까 우리가 잠언 두 구절 읽었거든요. 9장 10절과 31장 30절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은 거죠? 아,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거구나 아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본론 부분은 간단히만 소개만 할 거고요. 서론과 결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잠언 본론이요. 10장부터 29장인데요. 이 잠언 본론 말씀은 자, 첫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자, 무슨 모음집이요? 개별 잠언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잠언이란 속담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통찰력을 전달해주는 짧은 경구 형식의 문장들, 속담이잖아요. 속담 모음집이란 겁니다.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그냥 탁 들으면 아시는 우리 일상에 관한 얘기들인 거죠. 이 본론 말씀 10장부터 29장에는요, 이렇게 일상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언어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어려운 이론적인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일상에 관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야 돼요? 아니면 일상에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확장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에 관한 말씀들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1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아멘. 자, 뭐에 관한 말씀이죠?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거죠.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뭐 이런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니 조금만 하세요라는 언어생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에 관한 말씀이죠?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자, A라는 사람한테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으면 B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인 거죠.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상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직장에서 월화수목금토에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막상 그렇게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부장으로, 팀장으로 뭐 이렇게 해서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면 어려워질걸요? 차라리 쉬운 건 이런 게 쉬울 겁니다. 그냥 나한테 붙어. 내가 공정이야. 나한테 잘해. 그러면 잘 대해줄게.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마음엔 안 들지만 그 기준 하나가 완전 공정이죠. 공정은 아니죠. 근데 공정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공정하게 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회사에 가서 쭉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공정하기 시작했다. 어려워질걸요, 그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힘으로 해요, 이렇게. 지위로 하고, 그렇죠? 돈으로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정하게, 그거 공정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안 생각, 이래가지고 더 복잡해질걸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가득가득한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곳이 10장부터 29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심은 할 수 있으나 실천하기는 어려우니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의하기로 하다.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서 읽지 않기로 제하기로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다 가요. 안녕히 계세요. 잘해볼게요.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뭐 이래가지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주님 또 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 살렸으니 살아야죠. 그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겠다. 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10장부터 29장 이런 말씀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실천해야죠. 근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1장부터 9장을 그래서 먼저 읽게 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9장이 그래서 잠언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은요. 체험 삶의 현장인 10장부터 29장의 말씀들을 위한 자 무슨 단계? 준비 단계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란요. 기초훈련소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식으로 얘기하자면요.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 출신인데요. 아, 훈련소 가보니까 특별한 걸 하더라고, 특이한 걸 하더라고. 왜냐하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몸에 연습을 시켜가지고 몸에 붙여요. 그러니까 얘들아, 수류탄을 들고 안전탄을 뽑으면 떨어뜨리면 네가 죽으니까 절대로 네가 들고 있지 않도록 해라.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걸 연습을 시켜요. 그 뻔한 거를. 그래가지고, 자, 뽑는다 실시.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는 걸 몸에 익도록. 이렇게 뽑으면 그냥 자동으로 던지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덜덜 하다가 떨어뜨리면 내가 죽고 옆에가 죽어서, 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기본기. 기본기. 우리 축구 이런 거 하면은요,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로 차고 옆으로 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기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기초훈련을 하는 곳이 잠언 1장부터 9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초훈련 1장부터 9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 서머리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두 번째 줄에 적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반드시 지혜를 뭘 얻으라고요? 자,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뭘 얻으라고요? 지혜요. 자, 아침에도 9시 예배도 확인했는데 여기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제가 오늘 지혜 얘기를 엄청 할 거거든요. 계속 지혜, 지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오해하실까 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마다 가면 이름이 지혜이신 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심교회도 계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지혜, 지혜, 지혜 노래를 부를 것인데요. 사람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가면 권사회에 가서 지혜 권사님, 집사님 모임, 지혜 집사님 그럼 막 나오시고 유튜브에 가서 지혜야 그러면 지혜들이 그냥 막 나와요. 조지혜, 유지혜, 허지혜, 뭐 서지혜, 김지혜, 박지혜, 이지혜 그래가지고 지혜들이 엄청 많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는 사람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반드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잠언 말씀은 이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줄에 써 있어요. 자, 지혜를 여성으로 무엇한다? 의인어. 의인어가 뭡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의인어라고 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자, 남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표현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아, 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자, 성경 원어, 구약 원어에서 여성 명사입니다. 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요, 명사에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아, 우리는 남자, 여자는 있는데 명사에 남성, 여성은 없다고요. 제가 오늘 남자, 여자, 뭐 지혜가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여자 얘기하고 남자는 빼고 이런 젠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자,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나이가 많으시건 젊으시건 어린아이건 모두 다 자,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성 명사여가지고요. 대명사로 받을 때는 그것, 그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그 여자, 그녀, 영어로 말하면 she, her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가지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어서 대명사가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뭐 이렇게 대명사가 다 다른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제2외국어로 독일어 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외웠냐 하면은요. 아이사키 빠따를 맞으면서 그 배웠거든요. 저희 아이사키 빠따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사키 부서가 있었었는데 부서는 없어져도 유물은 남아서 아이사키 그 스틱들이 죄송합니다. 스틸을 해야 되는데 빠따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안 외워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따다다다다다닥 맞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외워져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독일어 정관사 변화 데어 데스 댐덴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디 야야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안 외워져요.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저쪽에서 빠바바바바박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금방 외워져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자 무슨 얘기냐면 독일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 대명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 원어인 구약 원어도 그래요. 자 지혜는 성이보다 여성. 그래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 그녀. 우리는 그녀 그러면 여자친구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여성 명사는 다 그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맥락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소통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되게 많이 나오냐 하면 보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무엇을 꼭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지혜가 여성 명사여가지고요. 그거라고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게 된다고요? 그 여자라고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어떤 여자 얘기를 집중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특이한 맥락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7절 8절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7절 화면에 있네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명철, 이 명철이 지혜예요. 지혜를 아들아 지혜를 꼭 얻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중인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다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경 원어에는 이게 그일까요 그 여자일까요? 그 여자예요. 자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그녀를 높여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자 핵심 갑니다. 아들아 그녀를 뭐해라? 품어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품다라는 말은 가슴에 꽉 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가서 저 여자 껴안아! 오, 이런 표현 잘 못 들어본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1번, 2번 두 개 할 테니까 이 중에 맞춰보세요. 자, 1번, 아들아 가서 어떤 여성과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가서 어떤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단회적인 만남이요? 우와, 아들아 가서 오늘은 저 여자를 품에 껴안고요. 내일은 가서 다른 여자를 품에 껴안도록 하여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2번이에요.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에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 한국말로 한 단어 뭘까요? 썸이요? 연애요? 아닙니다. 여러분 썸과 연애는 뭐냐 하면요, 영속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잠깐 이렇게 만날 때는 좋죠. 만날 때는 좋은데 조금 있다가 아 결이 안 맞아. 맞지가 않아. 끝까지 평생 못 가겠어. 이래가지고요.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기 바랄게. 이게 행복하기 바란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행복하기 바랄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 거기서 끝내는 것을 연애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죠? 지혜와 연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결이 안 맞아. 그럼 아우 지혜 하나님 말씀하고 연애 안 해본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청년 때 크게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아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에너지가 안 맞아 너무 많이 들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가세요 한 번만 올게 주일 한 번만 올게 나 일상은 뭐 이렇게 상관없고 한 번만 올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3개월 전에 은혜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 뭐 이래가지고 막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라고요? 자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 한 단어 뭐죠? 결혼이요, 결혼. 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갑자기 놀라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나보고 또 결혼을 하란 말이야. 내 부인 이름은 영자씨인데 왜 지혜씨랑 결혼을 하라 그러는 것이, 나는 여잔데 왜 지혜랑 결혼을 하라 그러는 거, 철수랑 결혼을 해야지. 아,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 지혜랑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자, 마치 무엇한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그렇죠? 날마다. 아, 세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10년에 또 한 번. 아이고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렇죠?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평생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손잡고 그 지혜와 의논하면서 호흡 맞춰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혜와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이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혜가 필요했던 적이 있으시죠? 내 앞에 선택의 옵션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중에 뭘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아예 신앙이 없으시면 또 치열하게 이제 고민하고 막 물어보고 막 결정을 하죠. 그때 세상의 지혜는 뭐죠? 지혜는 뭐긴요? 제일 좋은 거 내가 갖는 거. 그게 세상의 지혜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걸 저놈이 뺏어갔어. 그러면 가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뒤통수 제대로 한번 다음에 쳐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그것까지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죠? 그래야 존중받고 그래야 웃으면서 살죠. 이게 세상의 지혜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되셨어요? 안 되셨을걸요? 안 되셨을걸요? 어떤 때는 뭐 잘 되신 적도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런데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들어와서 막 섞여요. 그렇죠? 사단이 보낸 잘못된 생각이 막 섞고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서 막 섞고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상처나 내 안에 있는 결핍이나 뭐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뭐 딴 걸 만들어내가지고요. 이게 막 섞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선택하게 된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찾아내어 결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상반절 중심으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설명하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성경의 원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이란 말은요, 출발점, 시작점, 좀 더 쉽게 불면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랑 결혼하는 첫 번째 해야 될 거,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런 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식의 표현에 하도 익숙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거겠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이제 이걸 알고 이해하고 확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찾고 싶으면 뭘 찾아다녀야 되죠? 지혜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과천 중심교회 오려면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쳐요? 과천 중심교회 이렇게 쳐요. 그렇죠? 근데 중심교회가 다른 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요 부산 중심교회 이렇게 쳤으면 저는 남쪽으로 계속 아직도 가고 있을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가고 있을 거예요. 지혜를 찾아내려면 뭘 찾아다녀야 되죠? 지혜요, 지혜.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나올 수 있고 사단의 지혜가 나올 수 있고요. 잘못된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를 우리한테 못 주도록. 그렇죠? 자꾸 세상에 미련함이 와가지고요. 내가 지혜예요. 내가 까꿍 그러면서 우리를 막 삼키는 거죠. 우리를 막 삼켜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다니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다인 줄로 알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아내서 결혼하려면 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찾으려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요. 기억하세요. 지혜를 찾으려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면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말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다른 것들을 대입시켜 볼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을 찾아다니면요, 미련함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 찾아야죠. 근데 그게 목표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결과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를 찾아다니면 미련함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결과를 주님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혜를 찾으려면 뭘 하려고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여 여호와 경외를 선택하여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장부터 9장 이렇게 읽으면요. 주님, 저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프 손 딱 붙잡고요. 그렇죠? 또 이런, 여러분, 제가 오늘 남자 여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결혼하셨던지 아니하셨던지 간에 어르신이든 젊은이든지 간에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와 결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아내, 배우자인 지혜랑 손을 딱 잡고 어디로 들어가죠? 10장 이후에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로 쭉 들어가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이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쫙 선택을 해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함께 선택을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나중 최종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군요. 네.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잠언의 결론 부분인 31장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두 번째 본문인데 여기를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자, 어떤 여자요? 현숙한 여자를 칭찬한 노래다. 무슨 연료송덕비 뭐 이런 종류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랑 이렇게 너무 좋은 부인을 만나가지고요. 이 부인이 너무 잘해서 인생이 되게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얘기를 하려면요. 특히 성경 좀 많이 읽어보신 성도님들 계신 교회에 가면은요. 현숙한 여인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자분들이 어쩌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현숙한 여인 본문 잠언 31장 쭉 읽어보면은요. 와, 부인이 혼자 일을 다 해요. 남편님 어디 가셨는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본문 탁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니 옛날 방식의 그런 얘기 남자 일 시키지 말고 여자가 다 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가 이렇게 막 쳐다보시면서 텐션이 발생을 하는 텐션 업 되는 느낌이 이제 확 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때 되게 은혜롭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자 한숙한 부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소위 말하는 안일 밖간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문화에서도 전통적으로 남자가 주로 하던 소위 밖간일까지를 부인이 혼자 다 해요. 그럼 남자는 뭐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인즉슨 주인공이 누구냐면 남편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부인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남편이 잘 됐더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 부인 얘기가 도대체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잠언 말씀은 맨 처음에도 결혼 얘기였는데 끝날 때도 결혼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거시적인 흐름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본문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보죠.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은 너무 귀하고 귀해서 좀처럼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뛰어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현숙이라는 말이 우리 뭐 전통적인 의미의 현모양처. 그러니까 바깥 일은 안 하시고 안쪽 일만 하시면서 되게 순박하고 남편님 잘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물론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짚으면요. 현숙함이라는 말은 유능함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남자한테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육체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행정적인 리더십 뭐 다 포함해가지고요. 유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 부인한테 싹 다 적용을 해서 고대 사회의 남자들이 하던 일까지 부인이 다 한다. 이제 이렇게 본문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 걸까요? 자, 11절부터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을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자, 이 남편이 누굴 믿고 살아요? 아, 주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부인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 믿고 산대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의 주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부인이 다 하는 거예요.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이란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이 뭐죠?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물건 빼서 오는 걸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이 전리품을 누가 보러 온다고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보러 온다고. 이게 이 아내는 앞치마 입고 이렇게 계시면서 남편이 잘 다녀오셔 이런 스타일인 게 아니고 전리품 보러 오려면 뭐 해야 되죠? 나가서 전쟁해야 돼요. 아마존의 여전사 스타일인가 봐요. 와와와와와 계속 거라 총 쏘고 활 쏘고 말 타고 뭐 이런. 와,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아마존의 여전사 와이프 괜찮으시죠? 네.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남자들이 하는 거를 부인이 다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평생 서운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감싸고 뭐 이런 게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13절입니다. 다 부인이 주어예요. 이 부인은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자, 부지런이란 기쁨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부인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기쁨인 여인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기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이 여자는 누구죠? 여기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옵니다. 13절, 14절. 다 부인 얘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상인의 배와 같아서 큰 무역을 하는 오퍼상이십니다. 이 부인께서는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큰 무역은 주로 남성들이 했을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의 어떤 아내 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묘사가 무슨 뜻이죠? 자, 11절을 볼까요? 이 부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이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 이 부인은 잠이 없으세요? 실컷 주무셨는데 새벽 3시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잤지?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낮에는 뭘 하느냐? 다 부인이 주워예요. 16절. 이 부인은 낮에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토지 거래는 남자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뭐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흐름은 뭐냐 하면 남자들이 하던 일을 싹 누가 다 한다? 부인이 다 한다라는 흐름이 지금 본문의 흐름. 인 거예요. 18절. 다 부인이 주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지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새벽에도 안 주무셨는데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밤에는 무엇을 하시느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아까 새벽에 양털과 삼으로 실 뽑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밤에는 뭐 하는 거죠? 가락을 잡으며 천 짜는 거죠. 아, 새벽에 실 천 짜는 건 내일 하십시다. 아닙니다. 그녀의 사전에 내일이란 없으세요. 그렇죠? 일하기가 기쁘신 분이십니다. 20절요. 자,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들도 돌볼 줄 압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2절.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여성분이세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저 남편과 애들 돌보느라 내 관리는 안 되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자기 관리가 능하신 여성상이십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정도는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자 입장이라면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 10분의 1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남편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남편 어디 있느냐? 딱 한 번 나와요. 23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와, 이 남자가 앉아있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으며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무슨 인정받은 걸까요? 이런 걸까요? 친구들이 이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자네 인생 살면서 잘한 일 딱 하나인데 뭐 잘했죠?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이 남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은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장로회의 일원이 된 거죠. 성문에 앉으며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서 하는 회의는 그 성읍 최고의 행정기구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남자는요. 장관이 된 거예요. 내각에 입성하여 장관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부인은요, 소위 말하는 안일 밖간 일을 혼자 다 해가지고 남편을 뭘 만들었다? 장관 만들었다라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았더라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 자녀들이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겠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해석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배우자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조심할 것은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 테니 당신은 성실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이런 성실하고 믿음 있는 배우자가 내가 먼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요 본문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자, 잠언 1장부터 31장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요. 자, 맨 처음에도 결혼하라고 했고, 이번에는 결혼을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 해줬어요. 결혼 제대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부인이 다 해줬어요. 자, 누구랑, 부인 잘 만난 인생 대박난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지혜랑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혜랑 결혼하라! 하셔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 너무 잘된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누가 다 했더라? 부인이. 부인이 누구라고요? 지혜가 다 했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인이 현숙한 아내가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야기에 98% 동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몇 프로 남았어요? 2% 남았습니다.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31장 30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개역개정 우리 성경 번역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하반절 중심으로 갑니다. 그대로 화면 나 주시고요. 자, 오직 어떤 여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 자,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굴 가리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본 현숙한 여자, 현숙한 아내를 설명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아내의 특징은 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요, 자, 원문이 아니라 성경 원어가 아니라 한국말 번역본인 거잖아요. 100% 문법적으로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원문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교 교수잖아요. 원문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똑같은, 그러니까 또 하나의 번역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한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여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개역개정 번역 100% 정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번역이 동시에 가능해요. 자, 화면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 이 아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현숙한 여자를 현숙한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여호와 경외가 아내를 수식하는 형용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동격관계입니다. 여러분, 동격이 뭐죠? 동격관계란 쌤쌤, 그게 그거다. 이게 동격관계예요. 예를 들면, 자, 제 이름이 김희석이죠. 김희석 목사, 컴마, 총신대 교수, 컴마,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자, 그 무슨 문장이죠? 김희석 목사는 총신대 교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본문 말씀은 뭐죠? 현숙한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현숙한 아내, 그렇죠? 남편 인생 대박나게 만든 이 아내는 누구다? 여호와 경외다. 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경외요. 자, 다음 화면 주시죠.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요, 이르아라는 말인데 아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명사입니다. 아까 이 얘기 비슷한 얘기 아까 했는데요. 자, 뭐가 여성 명사여서 결혼해라? 지혜요. 지혜 아로 끝나서 아까 제가 대화됐을 댐댐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잊어버리실까 봐 아이사키 뭐 이렇게 해줘. 그렇죠?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경외라는 말도 아 모음으로 끝나서 여성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요, 쉽게.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난 인생 대박난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경외요. 경외. 경외랑 결혼을 했다고요. 어우, 무슨 말,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혜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경외랑 결혼했다고요. 어우, 그새 여자가 바뀌었어요? 그새 색시가 바뀌었어요. 청첩장 이렇게 왔는데 누구랑 결혼한다 돼 있어요? 지혜 씨 하고 결혼한다 돼 있어가지고 결혼식장 이렇게 가보니까 딴딴따단 하고 나오는데 누구랑 걸어나오더라? 경혜 씨랑 결혼. 그새 와이프가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혜가 곧 지혜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언제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십시오. 아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배운 성도는요, 그래서 경외랑 결혼을 함으로써 지혜와 결혼을 한 거죠. 경외가 지혜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내 배우자인 거죠. 그래서 손 딱 잡고 결혼했어요. 딴딴따단 경혜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혜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와이프 손 잡고 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여호와 경외와 함께 언어 생활 무엇이 공정한 것이죠? 돈은 어떻게 벌고 쓰는 것이죠? 인생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를 결정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거죠? 어려운 선택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 100을 줘요. 두 번째는 나한테 80을 주고 세 번째는 나한테 60을 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죠? 100 하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죠? 내가 100 가져간 거 남들이 모르면 제일 좋아요. 저 사람 아무것도 안 가져. 근데 나 혼자 다 가지고 있고 막 이게 그게 지혜죠, 지혜. 아니요, 우리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는 뭐죠? 와이프가 지혜예요. 와이프가 누구죠? 경혜요, 경혜. 자, 계산은 해야죠. 얘는 100이고, 1번은 100이고, 2번은 80이고, 3번은 60이다. 계산은 할 줄 알아야죠. 그래, 계산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내요.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최종 결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와이프요? 와이프한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전통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 거죠. 부인은 어찌 생각하시오? 를 맨날 했다고요. 맨날, 이때 이 부인이 누구라고요? 경혜요. 경혜. 그쵸. 어떤 때는 부인이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거 그 100짜리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거 하십시다. 부인이 그거 하래. 얼마나 좋아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드리세요. 많이 나누세요. 얼마나 복됩니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와이프가 그거 안 된대요. 그 100짜리 그거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잘 될 것 같죠? 대박 날 것 같죠? 행복해질 것 같죠? 결과값 좋을 것 같죠? 그 뒤에 사단이 숨어 있고, 그 뒤에 세상의 가치관이 숨어 있고, 그 뒤에 미련함이 있어서 발목 잡아 넘어뜨릴 겁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와이프가 안 된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번에 80. 그게 사람 두려운 거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입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주님을 위한 길이 이겁니다. 라고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부인? 이렇게 하고 그거 선택을 했더니 그게 뭐더라고요? 지혜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가 이렇게 계속 찾아들어오는 계속 찾아들어오는 지혜의 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하고 손잡고 이 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1장의 마지막 그림인 거죠.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누가 다 해냈더라? 부인이 다 해냈더라. 이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의 원리예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현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요 부인 말 좀 들어라.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기준인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세상이 볼 땐 그건 지혜가 아니라 패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저 열두명 그 사람들 쭉 있고 야, 날 따르세요 그래가지고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부활이었고 십자가는 그래서 승천이었고 십자가는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썸 타는 거 말고요. 연애하는 거 말고요. 3년 전에 저 은혜 받았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아유 좀 그냥 좀 놔둬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디고 어쩌고 저쩌고. 아우 그렇죠?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결혼하겠어요? 참 그런 거 말고요. 제가 3달 전에 은혜 한번 받았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 그게 그렇게 이렇게 잘 안 돼요. 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 하라고요? 결혼하여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렇죠? 날마다 뭐 하는 거죠? 와이프한테 물어봐. 제가 물어봐. 그렇죠? 부인은 어찌 생각하시오? 그렇죠?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요. 우리 여성분들 가서 남편한테 내 말 잘 들으라고 목사님 그랬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고 집에 가서 싸우고 이제 차 안에 싸우고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하루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달려나가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감싸지는 은혜에 그 물결에 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오며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가정 있다면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